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잊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어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잊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어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잊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우리 죄를 위해 영원한 속죄의 희생제물을 바치신 대제사장이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릴 왕이십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 임금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할 때 그에게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가 세상 나라의 임금이 되려고 하셨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종들이 싸워 그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에게 예수님께서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무찌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왕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일어났다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왕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같이 완전한 분, 백성을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이사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라고 한 이 부분을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옮겼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지도자를 기대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릴 완전한 통치자,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속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은 산에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를 잡으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처럼 영원한 진리로 말씀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희생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고 장차 우리를 다스릴 영원한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복음, 곧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와 구약 레위기입니다.
16장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매 되는 페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아들답게 주 안에서 그를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무엇이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을 도와준 큰 후원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교회들이 모두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도에서 맨 처음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나와 같은 유대 사람들로 한때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선교사들이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친구인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일꾼인 우르바노와 사랑하는 친구인 스다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을 검증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와 같은 유대 사람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기수의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두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자매들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보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도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자매입니다.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내게 있어 그분은 어머니와 같은 분입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룸바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믿음에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욕망만을 채우려 합니다. 그들은 매끄러운 말과 아첨으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나는 매우 기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사탄을 짓눌러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일하는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또한 나와 같은 유대 사람들인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대신 쓰고 있는 나 더디어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나와 온 교회에 자기 집을 내주어 쓰게 하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고린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의 고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 곧 예수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 기쁜 소식이란 오랜 세월 동안 비밀로 숨겨져 있던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 알리셨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이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고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글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에게도 알려져서 그들도 믿고 순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시고 지혜로우신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기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next door to Jesus.
And tell the
angels I'm coming home. It doesn't matter who lives around me,
just so my
mansion sits near the throne. My mother's mansion may be close by me across the golden avenue. She was the first one to teach me of heaven,
and the very
first one to teach me of you.
Just build my
mansion next door to Jesus,
and tell the
angels I'm coming home. It doesn't matter who lives around me, just so my mansion sits near the throne.
레위기 제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솥대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제물로, 수장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 모시로 만든 헛옷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속죄제물로 바치는 수렴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수장 한 마리를 받을 수 있다.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수덤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귀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수덤소 두 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수덤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수댐소는 산처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제물로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아론이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는 예식은 다음과 같다. 그는 먼저 수소를 잡아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주 앞에 제단에 피해 있는 숯을 향로에 가득히 담고 또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두 손으로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타는 연기가 증거계 위의 덮개를 가리우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그는 수소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덮개 넘어 곧 덮개 동쪽 부분에 한 번 뿌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덮개 앞에 일곱 번 뿌려야 한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이 속죄제물로 바친 수덤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수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덮개 넘어와 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닦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회막도 성결하게 해야 한다. 부정탄 백성이 드나들어서 회막도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식을 올리는 동안에는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성소 안에서 치르는 예식이 끝나면 아론은 주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올리고 자본수소의 피와 수돔소의 피를 받아다가 제단뿔에 돌아가면서 발라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에 위해 일곱 번 뿌려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같이 부정하게 된 제단을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아론은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마치게 된다. 다음에 아론은 살려둔 수염소를 끌고 와서 살아있는 그 수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숫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숫염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 숫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숫염소를 빈들로 내보낸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간다. 그때 그는 성소에 들어갈 때 입은 모시 옷은 벗어서 거기 놓아두고 성소 안에서 물로 목욕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속죄제물로 바친 기름기는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염소를 아사스에게로 보낸 그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속죄제물로 희생된 수소와 수돔소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죄를 속하는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그것들을 진 바깥으로 끌어내고 그 가죽과 살코기와 똥을 불에 태워야 한다. 이것들을 태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 그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이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이날은 너희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다. 이것은 너희가 길이 지킬 규례이다.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 곧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속죄 예식을 맡는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예복을 입는다. 그는 지성소를 성결하게 해야 하며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해야 하고 제사장들과 회중 곧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하려 할 때 한 해 한 번씩 길이 지켜야 할 규례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아론에게 일러주었다.
주여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읽어드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수고를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들 스스로의 원하는 것들과 판단으로 사람의 목표를 관찰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고 드러는 하나님의 일을 빌미로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위해 덤비고 날뛰므로 사람의 의욕과 열심의 과소비로 결과에 가서는 탈진해버리고 마는 그래서 은혜로 했다는 확신과 기쁨보다는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허비했다는 회한으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특권임에 분명합니다. 성경의 시대에도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아니며 특히 세상의 일들이 바빠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의 자긍심과 감격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영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적어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위하여 일하며 왜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는가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6절 말씀 중심으로 왜 일하는가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저 유명한 베세다의 언덕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기적으로 떡을 배불리 먹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아 임금을 삼으려고 했고 주님은 이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6장 15절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육신 입고 사는 입장에서 세상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를 인정하고 계시며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이나 누가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식물을 위하여 일할 것도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신의 안일과 형통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에 대한 경계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세상의 다른 대부분 종교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 무엇의 형통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썩어 없어질 것에만 집착하고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자신을 찾는 군중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주님의 주 되심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모든 기도인이 어렵고 힘겹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당연히 아닙니다. 이것은 순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거절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이것은 구약시대에도 그랬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열왕기상 17장 13절입니다. 너의 일상의 삶을 위하여 일하되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하고 나서 너를 위하여 하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책임지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의 창고를 완전히 열어놓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에게 돈 보자기를 던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상 우리의 수고한 대로 먹을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12장 7절입니다. 너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18편 2절이죠. 이 세상에서도 자신의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기도인들은 모든 것을 이미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진 것을 구하는 유치한 모습을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 향하여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천국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에 비교될 수 없는 연봉이 아닌 생봉을 넘어서 영봉을 이미 지불하시고 우리를 일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이 연봉, 1년 동안의 월급을 얘기하고 생봉은 생명의 대가를 얘기하고 영봉은 영생의 가치를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인이라는 이름의 다른 뜻은 일하기 위해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생명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28절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27절 상반절에 주님의 말씀을 되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을 해야 신을 위한 일이며 영혼을 위한 일이 되는가에 관심이 많고 이것이 바로 대부분 종교생활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복음 18장 18절에 그랬습니다. 빌립보의 간수도 자신의 일생 속에 처음 겪는 상황을 만나고 그들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주님이 평상시 하신 일들,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 그것을 우리 각자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 번째로는 27절이나 29절 중심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7절인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심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적어도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영생을 위하여 일하고 또 다른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요 영생을 위한 일입니다. 성경 속에서의 믿음은 동사입니다.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성한 것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이런 이유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말에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도 당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29절이죠. 즉 오늘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첫째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믿도록 하나님과 교회와 더불어 일하는 것이 신령한 영적인 일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는 질문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일에 대해서도 어느 일이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가 인생을 살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이 더 우선순위에 있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는 적어도 인생의 가치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사는가는 바로 그 사람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에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오늘 물으십니다. 너의 생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냐? 지금 너에게 있어 귀중한 일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의 대부분을 쓰고 있으며 온 정력을 다 쓰고 있느냐? 이 질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어렵든지 나의
주소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배운 말씀이 저의 마음밭에서 자라서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저희가 불완전한 세상에 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계시는 그곳으로 언젠가 저희를 인도하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어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